예, 민수기 먼저 2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르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자, 26장 뒤에 63절에서 65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에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이제 민수기 26장 말씀으로 왔습니다. 25장 말씀에서는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그 연병의 심판으로 거의 2만 4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내용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나서 26장으로 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게 하시고 또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아들인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가 바라다 보이는 요단강가 모압평지에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요.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는 크게 두 번의 인구조사로 전체 내용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미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살펴본 적이 있어요. 언제 명하셨죠?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시내산에서 그때에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몇 년 전일까요? 지금 요단강가의 마지막 광야의 40년째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몇 년째인가요? 뭐 첫 번째 해겠죠. 그렇죠. 나온 지 떠난 지 예. 뭐 거기서 한 뭐 좀 머물렀다 하더라도 그래서 거의 40년 전에 민수기 1장에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을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때에도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을 수를 계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를 따로 계수하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40년이 흐른 후에 똑같은 인구조사를 명하시는데 이제는 장소가 달라요. 가나안 땅 가장 가까이 와서 그 가나안 땅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둘 다 인구조사의 목적에 공통점이 있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한 군사를 계수하는 것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처음 인구조사를 했던 이스라엘의 1세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무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로 부르심은 받았지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군대의 인구조사를 이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인구조사를 우리가 먼저 비교를 해보면 그 시작이 완전히 반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각각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에 그 인구조사의 배경으로 오는 역사적 사건을 먼저 알려주시고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1장하고 오늘 본문의 26장에. 그런데 각각 그 알려주시는 역사적 사건과 배경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여기 오늘 본문 26장 놔두시고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3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자, 먼저 이 1절을 보시면 그 역사적인 사건, 배경으로 나오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배경으로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때 누가 인구조사를 하냐 하면 너와 아론, 즉 모세와 아론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출애굽 구원이라는 사건, 출애굽 구원의 놀라운 축복을 배경으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며 인구조사를 명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구원과 약속이라는 배경으로 인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명하시는 인구조사의 역사적 사건은, 그 배경은 무엇인가요? 26장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하죠?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어떤 역사적 사건이 주어져 있나요? 연병 후에. 민수기 1장에서는 출애굽 구원을 받은 후에.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연병은 뭘 얘기하는 거죠? 25장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긴 우상 숭배의 죄악 때문에 연병의 심판으로 2만 4천 명이나 죽임을 당한 그 심판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자기 침서로 들어간 이스라엘의 그 족장을 그 여인과 함께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병에서 건져지게 되었죠.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죽음과 심판을 배경으로 인구조사를 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연병이라는 심판. 그렇죠? 그래서 시작점은 출애굽 구원과 약속을 통해 첫 번째 인구조사, 연병이라는 심판을 통해 두 번째 인구조사라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 결과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요. 무슨 소리냐 하면 출애굽 구원이라는 축복을 배경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첫 번째 1세대들은 오히려 심판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연병이라는 심판을 배경으로 인구조사를 한 2세들은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이것이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시내산에서 율법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축복도 받고 약속도 받았지만 실패와 멸망과 심판으로 끝나요. 그런데 2세들은 연병이라는 심판을 받았지만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기업을 무르게 됩니다. 어쨌거나 둘 다 그들의 행위로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방금 읽었듯이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시는가 하면 모세와 아론. 그런데 26장으로 오면 모세와 누구예요? 엘르아살,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세요. 누가 빠져있죠? 첫 번째 인구조사와 두 번째 인구조사에 아론이 빠져있습니다. 이미 민수기 20장에서 아론이 죽었죠. 그때 그 아론의 죽음은 이스라엘 1세들의 죽음을 대표하여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 아론을 대표로 한 이스라엘의 1세들은 결코 이 인구조사에 한 사람도 포함이 되지 않았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누구 빼고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말씀을 하시죠. 어쨌든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보아도 첫 번째 인구조사는 구원과 약속.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또 죽음과 심판의 비참한 현실이 배경으로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나서의 결과는 완전히 반대예요. 첫 번째 인구조사의 옛세대는 오히려 죽음과 심판으로 가고 두 번째 인구조사의 새로운 세대는 오히려 구원의 은혜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그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십자가의 두 면,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볼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 그 자체에도 1장의 첫 번째 인구조사와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 26장의 인구조사만 해도 이 두 가지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가? 먼저 오늘 본문 5절에서 62절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열두 지파들과 레위 지파에 관한 인구조사의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물론 첫 번째 인구조사 때보다 인구가 조금 늘어난 지파도 있지만 감소한 지파들도 있었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갓, 에브라임 그리고 납달리 지파의 인구가 감소합니다. 특별히 시므온 지파의 인구는 다른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인 37,100명이나 감소합니다.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인구조사보다 전체적으로 감소했는데 얼마가 감소했느냐 하면 1820명이에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실 때 한번 쭉 계수하셔서 1장에 나온 계수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자계단기로 한번. 1820명이 감소가 됩니다. 그런데 시므온 지파만 이렇게 엄청나게 감소를 해요. 3만 7천 명이니까 몇 배예요? 거의 뭐 20배가 되죠. 우리가 그 이유를 어떻게 볼까요? 많은 주석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민수기 25장의 14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에게 연병의 심판을 가지고 왔던 그 한 족장이 그 미디언 여인을 데리고 자기 침소로 가서 음행을 범했던 그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25장 14절에 보면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므온 지파가 이 족장을 대표로 해서 다른 지파보다 더욱 타락하여 연병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더 많이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도 보죠. 그러나 뭐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1820명이라는 인구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수를 이렇게 보존해 주셨구나.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로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면도 볼 수가 있겠죠. 거의 뭐 한 1820명이면은 뭐 200만 명 이렇게 비교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를 보존해 주셨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구약적인 의미로 보면 생육하거나 번성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분명히 언약 축복을 받은 증거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증거됐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걸로 증거됐죠. 그래서 출애굽기 1장으로 가보시면 처음에 그 야곱의 가족들 몇 명이 애굽 땅에 들어왔죠? 요셉이 있는 고센 땅에서 몇 명이 살아갔죠? 70명이 살았어요. 70명이 출애굽할 때는 몇 명으로 불어났어요? 거의 200만 명으로 불어났잖아요. 정말 생육하고 번성한 축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40년이 지난 후에도 생육하거나 번성하거나 창대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감소했다는 거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의 수가 감소했다면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았다고 봐야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특별히 민수기에서는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수많은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생각나세요? 만나를 불평하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그때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시고 심판하셨죠. 그때뿐만이 아니라 또 계속되는 죄악으로 인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고 또 그 바로 앞에 25장에서는 연병의 심판으로 2만 명이 넘는 자들이 죽었어요. 뭐 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자손을 계속해서 낳았다면 분명히 언약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수로 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인구조사가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았다는 증거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 그 마지막 63절에서 65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듯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론이 이것이었어요. 63절에서 6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의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두 번째 인구조사의 결론을 보면 다 어떤 결론이에요? 언약 저주의 심판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1세들 중에 한 사람도 들지 못했고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한 것 같이 한 사람도 남지 않고 다 죽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자가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가 이렇게 줄었다는 거죠. 상륙하거나 번성하거나 창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배경에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한 사람이 더 남았어요. 1세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 누가 남았죠? 또 한 사람이 더 있었어요. 1세들 중에 누굴까요? 너무나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모세가 있잖아요. 모세는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근데 모세는 여기 끼지도 않아요. 인구조사 계수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거라고 하셨죠. 모세는 이 수에 계수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 인구조사의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유를 뭐라고 하셨느냐. 65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1세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 때문이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됐죠? 왜 1세들은 하나도 이 수에 참여를 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됐죠? 그 구체적인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였죠? 민수기 14장에 가면 열두 정탐꾼을 보낸 그 사건이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를 뺀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이 그들의 보고를 따라갔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고 바로 왕을 섬기자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하루를 40일 동안의 정탐한 날을 하루로 계산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하다 1세들은 다 죽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서 한 가지 약속을 더해주셨죠. 민수기 14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은 결국 다 보존되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오늘 본문 26장의 인구조사 계수에서 다 성취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의 인물들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세들은 다 보존되어서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수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 저주의 심판과 죽음의 현실이 한편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이 두 번째 인구조사 계수도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비교되듯이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 한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인구조사는 그저 죽음과 심판의 현실만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의 면도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연병이라는 말씀을 통해 죽음과 심판의 현실이 또 가장 크게 드러났지만 오늘 말씀이 연병 후회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려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제 이 연병을 마지막으로 해서 심판의 역사를 끝내시고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겠다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장에서 보았던 연병의 심판을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세대, 1세대가 다 끝이 나요. 1세대 중에 남아있던 자들도 이 연병의 심판으로 다 죽고 결국 인구조사에는 1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세대를 끝내는 심판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세대,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무르게 되는 그 새로운 세대에 대한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도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면으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 이 두 면이 있다는 걸 보셔야 돼요. 한편으로는 언약 저주의 심판. 그러나 그 언약 저주의 심판의 그 세대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세대, 은혜로 하나님 땅,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무르게 되는 그 은혜의 현실도 똑같이 함께 두 면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이렇게 두 면을 알려주실 때 그 맨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두 면을 알려주실 때 중심으로 알려주시는 내용이 하나가 있어요. 65절에 65절 뒷부분에 보면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죠? 그 앞구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65절을 보시면 첫 번째 현실은 반드시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심판의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옛세대의 현실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통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여 알려주고 계시다는 거죠. 첫 세대. 왜 광야에서 다 죽어야 했나요? 그들이 비록 애굽의 종된 삶에서 구원을 받고 율법도 받았지만 그 출애굽 구원이나 율법이 그들을 모든 죄와 불순종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애굽의 종된 것에서는 구원하여 주셨지만 또 율법까지 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을 죄와 불순종에서 구원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어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세대는 어떠한가요? 이 세들은? 그들은 좀 나은가요? 그들도 죄인인 것에서는 1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부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의 두 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현실. 옛 언약으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새 언약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세대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여기에는 십자가의 두 면도 같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의 한 면은 뭐죠? 죄인은 죽고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은 뭐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죠. 물론 구약은 여전히 예표와 그림자였습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2세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의 기업을 무르게 돼요. 그렇지만 그들의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다 그 땅에서 죽거나 쫓겨나거나 심판받아야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새로운 세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출애굽의 옛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의 기업을 은혜로 무르게 되지만 그들도 또 심판받고 망해야 했다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무르게 되는 완전한 은혜를 받는 새로운 세대는 아직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아직 와야 했다는 겁니다. 그 세대가 언제 올 것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힌트로 알려주세요. 예표로 알려주세요. 잘 보시면 맨 마지막이 그 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와 소망의 현실. 언제 그 새로운 세대가 올 것이냐. 1세들이 다 죽었는데 그 중에 산자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주신 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모세를 잇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시어 새로운 세대, 2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무르게 하십니다. 그 여호수아가 중심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갈렙은 아니고 여호수아일까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 좀 못해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통해 증거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장차 오실 여호수아, 장차 오실 예수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증거하게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세우셨다는 거죠. 자세히 보시면 옛 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오는 것에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죽음과 심판의 세대가 지나가고 생명과 안식의 세대가 오는 것에 여호수아가 그 중심에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두 세대가 대조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옛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새로운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것이지만 하나님 백성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9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그 여호수아가 가르치는 참 여호수아가 오셔야 한다는 거죠. 그 참 여호수아를 통해 옛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무르게 되는 새로운 세대가 그 여호수아가 오심으로 시작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현실을 또 다른 인구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는 궁극적으로 그 인구조사를 가리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구약의 족보를 보여주는 인구조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인구조사의 결론, 그 인구조사의 끝에도 누가 나오시는가? 오늘 본문의 인구조사의 끝에 여호수아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다 죽고 여호수아만 남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마태복음 1장에도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았다며 옛세대가 계속해서 죽었더라 죽었더라는 내용이 나오다가 그 끝에 누가 나오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호수아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마태복음 1장에도 그 구약의 옛세대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여호수아가 계세요. 오늘 본문에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시작되는 그 끝에 여호수아가 있었던 모든 구약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그 중심에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요 자기 백성에게 영원한 천국 기업과 천국의 안식을 주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새로운 천국 백성의 세대, 다시는 멸망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의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것도 육체적인 이스라엘 안에서의 새로운 세대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포함한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천국의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 예수님 참 여호수아가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 옛것이 지나가고 옛세대가 지나가고 새것이 새로운 세대가 오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 새로운 세대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죽음과 심판 아래 있는 세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천국 축복 아래 있는 세대 바로 하나님 아들들의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세대의 중심에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 이 새로운 세대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대를 예수님이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는 가나안 땅에서도 또 죽고 망해야 하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새로운 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아들이므로 예수님과 함께 기업을 부릅니다. 우리는 바로 이 구약의 새로운 세대가 가르치던 영원한 참 새로운 세대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 아버지의 기업까지 부르게 됩니다.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어요. 민수기 1장과 처음으로 돌아가서 민수기 26장에서 오늘 본문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하실 때에 분명히 둘 다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하셨죠.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 전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새로운 세대를 위한 인구조사에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을 읽겠습니다. 민수기 26장 52절에서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의 계수함을 입은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물론하고 그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자,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가나안 땅 정복전쟁을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또 어떤 목적이 있나요? 그 땅을 정복한 후에 그 땅의 기업을 나누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그 수에 따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기업을 각기 다르게 분배하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또 하나의 목적은 기업의 분배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전쟁을 치르지도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도 아닌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이세들은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 그 땅을 정복하게 할 것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기업의 땅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실 겁니다. 주셨습니다.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열심히 싸워서 차지해야지의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싸울 때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차지해야지 차지할 것이라는 막연한 소망에 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고 분명히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먼저 나눠주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미 천국 기업을 주셨습니다. 아니,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니, 무슨 천국이야. 무슨, 그건 죽어서는 나중에 갈 거지. 또 갈지 안 갈지. 정말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니,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욱 확실하게 천국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자라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모르게 될 영원한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히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천국 기업을 물으셨고 이미 우리는 거기에 참여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미 천국 기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로, 그런 천국 기업을 소유한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미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도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천국 기업을 받았다는 분명한 보증으로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 하십니까?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치셨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얻는 천국 기업의 보증이 되시오. 이제 예배소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기도한다고 하십니다. 이미 주신 예수님을 통해 얻은 천국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지금부터 알라고 하십니다. 알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미 그것을 누리게 하셨고 또 온전히 누릴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천국 세대, 새로운 예수님의 세대의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옛세대는 다 죽었더라고 끝났습니다. 우리의 옛사람도 다 죽었습니다.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었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것입니다. 악한 이 세대는 다 죽었더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예수님의 새로운 세대, 저와 여러분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바로 마지막 날의 모습이 또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또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린 양의 생명책 혹은 천국의 새로운 세대의 인구조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이미 천국 기업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천국 생명과 안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현실을 믿음으로 더욱 예수님의 세대, 예수님과 같은 천국의 세대로 하나님을 순종하시고 광야 같은 이 나그네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옛세대가 죽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물게 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로운 천국에 속한 새 사람으로 천국 기업을 무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삶을 발견하고 이미 천국 기업을 얻은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과 뜻은 늘 예수님과 예수님이 계신 천국 찾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